신약성경 154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의 결론 부분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 산에서 자신들을 쫓는 그 많은 무리들을 풀밭에 앉히시고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도 자신을 따르는, 그러니까 열두 제자들 외에 자신을 추종하는 추종자의 무리가 생겼습니다. 자칭 제자라 할 그런 무리들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정도의 추종자들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은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그 정도로 물러설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에도 보면 그 청소년들이 소위 이제 좋아하는 연예인 이렇게 자신들이 이렇게 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 스타의 그 일정이 다 공개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알아내는지 일정들을 다 찾아서 나타날 그 장소에 미리부터 다 가서 줄 서서 쫙 기다리고 있는 것. 그러니까 보면 한두 사람이 와 있는 게 아니라 벌써 쫙 소문이 퍼져가지고 벌써부터 이렇게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보는 것처럼 이 당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 역시도 어디론가 홀로 피하신 예수님을 찾아 또다시 그 앞에 섭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요한복음 6장은 앞에서부터 우리가 쭉 한번 읽어보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사건 속에 그 사람들의 움직임, 그 동선을 그려보면 사실은 이동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시작부터 벌써 갈릴리 바다 건너편, 동편 쪽으로 갔다가 다시 또 건너편 서편으로 다시 또 이동해오고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 회당에 이르기까지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6장 내용을 다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6장의 24절 말씀 보실까요?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6장 24절, 25절, 2절 말씀 보면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움직임을 따라 그 무리들도 매우 민첩하게 움직였습니다. 왜 그렇죠? 저들은 그만큼 지금 예수님께 홀딱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난 기쁨 가운데 있는 그 무리들에게 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2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지적하신 바대로 사실 저들의 이 잘못된 이해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해서 이 뒤에 나오는 그 모든 내용들이 다 길게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은 저들 앞에 더 이상 보이시지 않고 가르침만 전하고 있습니다.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지금까지의 반응과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수군거림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수군거림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그 부모를 아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말이 도무지 뭐하냐 그런 반응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55절 이하에 내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않은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결국 저들은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60절 말씀 보시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제자란 그 열두 제자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따라다니던 그 무리들을 이제 가리키는 말입니다. 호기심으로 따랐던 자들이고 자칭 제자라 하는 자들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이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고 쫓는 그 상태가 어떤 것인지는 사실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열심만 가지고 따지자면 누구 못지 않았겠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동문서주하며 찾아 나선 이들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편들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어떤 존재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진지하게 설명하고 표현하자 이들은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누가 이 말을 알아듣겠는가?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정말 예수님의 메시지가 정말 어려워서 이해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고차원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그들이 알아듣기 어려웠다 그 표현일까요?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우리 중에 대다수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기관은 오직 그 귀뿐일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요. 그 못 알아듣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한 말이냐 하면 이 정신분석학을 다루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실제로는 알아들었는데 알아들은 그 내용을 받아들이면 그 어려움도 있고 그 손해가 있을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못 알아들은 척 가장 할 수 있다 그거죠. 근데 이것이 이런 상태가 조금 심각해지면 스스로 못 들은 척 가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조차도 없어진다. 그래서 진짜 모르겠다라는 느낌으로 다가오는 그런 정도까지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거요, 진짜 그런가 싶은데 자녀들을 키워보면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것저것 시키고 또 가르치고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 중에 이제 뭔가 시켜보면 자기가 하기 싫은 거 시키면 못 들은 채 합니다. 자꾸 딴청 피워요. 계속 딴 일 해요. 충분히 이 소리가 들릴 법한데 안 들리는 것처럼 계속 다른 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크게 이제 불러놓고 제대로 앞에 앉혀놓고 눈 마주 딱 대하고 너 이제 들리냐 이런 식으로 큰 소리로 말하면 그 다음에는 뭐라고 답변을 하냐 하면 그게 무슨 말인데요? 그러고 또 딴청을 피워요. 근데 그게 정말 모르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기 싫은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말을 듣는 기관이 오직 귀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저 울리는 소리는 귀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하는 말은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뜻이 전해지는 것이라고 하면 귀만으로 들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해가 전제가 돼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믿음에 관한 것이죠. 제자들이 한 말, 즉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말은 정말 어려워서 한 말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그런 불편한 심기, 그것을 드러낸 표현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6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확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기 말을 듣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은 저들의 심리, 그 속성을 이미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왜 내 설명이, 내가 하는 말이 너희에게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더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이 말이 너희 마음에 걸리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말이 너희로 불평하게 만드는 말이 되더냐 그 말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문제가 이해력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알아듣는 이해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작 문제는 알아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지금 그걸 건드리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인간의 심리, 그 죄성을 파고 들어올 때는 언제나 그렇듯이 두 가지 선택의 그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들도 그랬습니다. 하나의 선택은 다분히 그 영적인 면은 보지 못하고 물질적인 면만을 바라보고 붙잡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받았으니까 자신들이 이 진리를 애써 외면하려고 하려고 했던 그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겸허하게 그 진리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저들이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결정일 수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삶의 방향을 잡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의 선택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싫어서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떠나 또 다른 선생을 찾아가는 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큰 헌신을 이렇게 고백으로 받아내지 않더라도 충분히 따르고 섬길 만한 그런 선생들도 많았습니다. 그저 웬만하면 다 쉽게 쉽게 복을 빌어줄 만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 적지 않은 이 제자들, 그 무리들, 그들은 그 선택의 기로에서 진리를 외면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66절 말씀 보시면 그때부터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이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반문을 제기했던 또 다른 그 당시에 많이 충돌했던 그 유대인들은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었겠죠. 하나 둘씩 예수님 곁을 떠나고 가까이에서 주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려고 했던 그 제자들조차도 이렇게 많이들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 열두 제자들과 아주 그저 적은 수의 제자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 또 물으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은 너희도 가든지 말든지 너희도 네 마음대로 선택해서 결정하라 그런 뉘앙스가 아니고 너희들까지도 가려고 하느냐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질문이죠. 열두 제자 중에 늘 이를테면 대변자 역할을 했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분이신 줄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도 우리가 참 보면 베드로는 가끔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평소에 가깝게 지내는 어느 분도 결정적인 때 아주 그 중요하고 참 필요한 말을 잘해서 이런 칭찬을 듣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스스로도 그걸 너무 잘 알고 계셔서 늘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말해요. 난 가끔으로 먹고 살아 이렇게 말하는데 참 귀하고 복된 고백을 하는 이 베드로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도 분명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과 그 따르던 무리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던지는 질문 그리고 그들이 하는 답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르시되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리고 다시 시선을 돌려서 다 떠나고 난 뒤에 열두 제자들에게 던지시는 질문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들 전제하고 있고 또 내포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이 시대의 교회 또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고 단정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우선적으로는 영적인 문제의 하나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구별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일만큼 사실 심각한 문제도 없습니다. 과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양식을 위하여 존재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육적인 양식을 먹기 위해서 사실 그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존재할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요즘 같은 때는 무슨 업종에 다 같이 뛰어들어야 잘 먹 잘 살 수 있다 이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보는 사실 전무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가 이런 것 특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목적이라면 사실은 그 사람은 좋은 건강센터 하나 잘 정해서 잘 이용하면 됩니다. 거기서 충분한 정보를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혹 어렵다, 이렇게 다가오시지는 않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지만 이런 말씀 들으면 그래도 나름대로는 좀 재해석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꼭 이런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기독교 신앙을 세워가는 그런 것들이 참 어려운 이유는 사실은 누구도 처음부터 물질적인 내용들을 이런 육적 양식을 위해서 교회가 다 책임져야 된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이런 부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된다라고 처음부터 전제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육적 양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물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의 자리와 신자의 자리를 놓고 비교해보면 무엇이 더 복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신자의 자리가 복되다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대답할 겁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풍족한 것이 더 복되냐,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이 더 복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은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믿음도 좋고 그래서 그 보상으로 물질적인 축복도 받는 것,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복이라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와 세상의 어떤 집단을 이렇게 조직을 비교해 놓고 보면 어디가 더 복되냐, 무슨 어떤 커뮤니티와 이렇게 비교해 보면 당연히 교회가 복되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교회와 교회를 비교해 놓고 보면 영적인 부유함을 선포하는 교회와 물질적인 축복, 번영의 축복을 선포하고 신유의 은사도 나타나고 하는 그런 교회와 비교해 보면 어디가 더 복된 교회 같습니까? 기왕이면 둘 다 있으면 좋겠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자연스러울 겁니다. 기왕이면 두 가지가 늘 다 함께. 그런 기대가 없으면 우리가 뭐하러 이 신앙생활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면 모세가 겪은 그 광야에서의 그 40년이라는 시간, 요셉이 이유 없이 당한 그 고난, 욥이 겪었던 그 엄청난 시험들,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궁핍함과 그 곤고함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은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생각, 아까 이 두 가지 면이 다 영적인 것도 풍성하고 물질적인 것도 풍성하고 그런 두 가지가 다 없다면 우리 인생 너무 손해보는 것 아닌가,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영적 부분들의 그 양식으로 우리가 만족하기만 해야 된다 그러면 세상 재미 누릴 것도 못 누리고, 그런 생각을 하면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당시에도 이것이 걸림돌이 돼서 예수님 곁을 떠나고 다른 선생을 찾아 나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건 지금도 그럴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물질적인 공고함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복됨이 어디 있는지를 정말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육신의 질병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지 못한 탓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복의 손길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겪는 우리의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도 우린 신앙적인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참된 복은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거기에 우리가 항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세상 가운데 육적인 떡을 허락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허기진 자들의 배를 배불리 하신 것처럼 그렇게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이 떡만 바라보는 그 재미에만 빠져 있으면 사실은 신앙에 참된 그 내용들을 우리는 채울 수 없게 됩니다. 어떤 것, 영적인 변화, 영적인 성숙, 영적인 어떤 갱신들, 영적인 헌신들, 이런 것들은 우리는 배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참 신앙생활하기 편한 교회라고. 다른 교회는 참 보면 성도들이 정말 정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정말 땀도 많이 흘리는데 우리 교회는 참 신앙생활하기 편한 교회라 그럽니다. 근데 그건 참 잘못된 오해입니다. 몸이 수고하는 것 이상으로 영적인 각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사실은 이 교회가 정말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해서 변함없이 줄기차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사실 영적인 변화가 겪는 그 다음에 우리 몸이 따라가는 내용들은 사실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단순히 영적인 변화 이전에 좀 몸부터 먼저 움직이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영적인 변화들을 가지면 우리가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내용은 사실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봉사의 훈련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우리가 신자가 된 자리에서도 자꾸 고개를 듭니다. 그래서 자꾸 좀 쉬운 복음, 편한 복음, 좀 무리가 없는 복음, 그런 것들을 자꾸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도 사실은 세상의 원리를 그대로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원리죠? 보험 같은 거죠. 보험 상품 광고 보면 늘 그 얘기 하잖아요. 적게 투자하고 많은 것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렇게 선전하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변질되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른 진리를 전하자 그것을 마음으로 동의할 수 없는 자들은 다 그 곁을 떠났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져 있는 이 시대에도 복음에 복음된 내용은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는 위기에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우리는 떠날 수 없다 그랬죠. 뭐 때문에 떠날 수 없다 그랬죠? 우리가 지금 계속 기적을 보고 있는데 왜 떠나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무엇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가난한 자가 있을 수 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신의 곤고함을 겪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이유 모를 환란을 겪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번에 예수를 알지 못하지만 손대는 것마다 다 흥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가 복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것에 대한 바른 분별과 우리 현실적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필요함이 너무나 절실할 때가 있습니다. 병고침의 은혜가 너무나 간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로 인한 간절함이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목적일 수 없고 그것이 우리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최종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족을 얻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영적인 변화와 영적인 성숙을 위하여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양식 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복음은 기쁘고 참 복된 소식이지만 주의 은혜가 아니면 어려운 이야기고 또 따를 수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은혜 베푸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주되심과 그분의 참된 말씀을 양식 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날도 복음의 변질을 야기시키는 그런 세상의 흐름들이 가득합니다. 돈이 우상처럼 되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만 좋으면 다 물질적으로도 풍족하고 번영하고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됨은 이 세상에서 도리어 거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단할 수 있고 또 곤고할 수 있고 또 고난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그것으로 우리의 자리 떠나는 자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고 그 모든 과정이 우리를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해 하는 그런 과정인 줄 알고 우리 영혼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고백하는 그런 참된 복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믿음의 싸움을 굳건히 주의 부르시는 날까지 감당하는 주의 복된 자들 다 되도록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